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독일 미넨에서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달 있었던 두 차례 만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오는 3월 24일까지 이란 핵 문제에 관한 기본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종 협상 시한은 7월 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에 앞장서온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주 해당 법안 처리를 3월 24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찾았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1,64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타이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현재 실종자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어제 긴멘섬으로 향하기 위해 타이베이 송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교량의 날개를 부딪히면서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구조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합니다. 린티밍 타이완 민간항공청장은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물살이 거세 사고기 잔해를 완전히 인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카메룬 북부지역에서 민간인 수십 명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치로마 바카리 카메룬 정부 대변인은 약 800명의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포토콜 마을을 습격해 기독교회와 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이지리아 감바루에서 차두근에 밀린 보코하람이 국경을 넘어 카메룬 포토콜로 또다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차드의 지원을 받은 카메룬군은 어제도 포토콜의 침투에 주민 70여 명을 살해한 보코하람을 격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보코하람을 소탕하기 위해 7,500명의 다국적군 병력을 나이지리아에 파병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사우디 왕족이 자금 지원 등을 했다고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전 요원이 주장했습니다. 알카에다 전 요원 자카리아스 무사우이는 어제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명한 사우디 관리들이 알카에다를 도왔다고 변호사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우디의 전직 정보 수장인 투르키 알파이살 왕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무사우이는 전했습니다. 무사우이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워싱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만난 일도 있다며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격추시키는 음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사우디 대사관 측은 무사우이는 그의 변호사들조차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400일간 수감돼 있다 추방된 알자지라 방송의 피터 그레스트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해외 뉴스를 취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그레스트 기자는 오늘 자신의 고향 마을 브리즈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며 국제결의를 준수하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Wherever they go, whether it's their only choice in Europe, Southeast Asia, Africa.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군사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수준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대화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도발 위협을 계속해 한반도 상황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 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Change in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be regime change, as the example of Burma shows.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북한 정권의 협상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했다면 애당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협상하거나 북한의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have a hostile policy. We have a denuclearization policy.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며 북한도 지난 2005년 여기에 서명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주제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 속에 미북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의지가 잘 담겨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성명의 첫 문장에 달려있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계획을 동결시키고 거꾸로 돌려 결국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핵실험과 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최근 제안을 거듭 일축하면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have the right to bargain, to trade, or to ask for a payoff.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 행태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같은 비대칭적 기습 공격,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일 미한관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주장한 평양 초청설과 관련해 외교적 교신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미국의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ou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talk seriously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re willing to look.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핵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펴는 데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Wherever they go, whether it's their overtures in Europe, Southeast Asia, Africa, they're hearing a very.
북한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공세를 펴도 일관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따라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최근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ough they are having some senior level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at every opportunity, senior Russian government.
성김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하면서 9.19 공동 성명을 지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과정에 협력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같은 수준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어제 열린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다시 벼랑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도 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 측 제안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카터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강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또 북한의 무기 확산과 비대칭 전략 등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이런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와 알라스카주에 배치 중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체제 지원 등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확산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국제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터 지명자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위협으로 대응이 마땅하지만 전쟁 행위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경우 130만 명의 미군 병력과 82만 명의 예비군, 국경 해양수비대, 그리고 77만 명의 군 관련 민간인들을 관장하는 미 국방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고 미북 대화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한반도 정세, 또 양국의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두 장관이 견해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인사를 겸해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는 블링컨 부장관은 오는 9일 조태영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투데이 3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11시 16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육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 비핵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5일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한일 3자협의에서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인식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중국과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본부장은 의견 접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육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고 그런 진지한 자세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미한일 3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회담 재개를 위한 조율사 역할을 해온 중국이 미한일 3국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핵 문제를 풀려면 북한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의 협의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한일 3국의 협의에서 형성된 공동인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국 측도 이런 공동인식에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황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괜찮다고 할 수 없으며 육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활동을 하루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정부가 대화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도발 위협을 계속해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가 한층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미북 관계 악화 등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미국의 소니사 해킹 등으로 인해서 전개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한국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군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붕괴 발언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특히 다음 달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주재한 것으로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관계관과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1988년까지 해마다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이후엔 재임 기간 중 두세 차례만 주재하고 나머지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2년 연속 주재한 이유에 대해 현재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북한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를 벗어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논평에서 올해 들어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붕괴론까지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거듭하며 미한 공조체제의 틈을 벌려 남북관계를 주도해보려는 시도라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미 간에 지금 어떤 설전이 좀 강하더라도 그런 남북관계는 약간의 여지를 주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대북 정책으로 나가게끔 유도해 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4일 미한 관계가 주종관계라며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를 동족끼리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갈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앞서 압도적으로 북한 인권 논의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유재희 유엔 주재 대사는 3일 2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hina's view is that human rights are not an issue to be dealt with by the Security Council. There are other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 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류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다룰 경우 상황 진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데 반대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북한 인권 상황은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대량 탈북과 급변 사태로 인한 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어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두 나라의 국방과 군사 분야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중국 국방부장의 방안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회담에 직접 관여한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두 나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 분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그 두 정상 간의 이런 지도부 출범 이후에 그의 사조 속도가 붙어서 상당 부분 발전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또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군사 국방 분야였는데 이런 분야들도 이번에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도록 그런 노력을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로 한중 양자 간 문제와 북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 협력 등 세 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먼저 한중 양자 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직통전화는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원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국방당국 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직통전화가 설치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에 대해 중국 군 당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창 부장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구도, 일본의 군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국군의 미국 MD 편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공보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사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한미군 배치라든지 또 주한미군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 전반적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여전히 시급하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비정부 기구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비정부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4일 워싱턴에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et up roadblocks on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 in terms of engagement on humanitarian issues.
북한이 정부 대 정부 교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부 기구들과는 교류를 확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도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고 킹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 do want to emphasize is that the need for food, for medical assistance, for technical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기술적,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 접촉이 주는 혜택이 아주 크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식량농업기구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가을 쌀 수확과 올해 봄 이모작 작물 수확 전망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4-2015 양곡 연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전을 기준으로 59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8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1월 대북 영양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6만 4천 명에게 1,731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 5천 명에게 2,385만 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7%, 전달은 지난해 12월 100만 명에게 2,916톤의 영양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41%가 줄어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국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지원 활동을 통해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북한을 자주 오가는 미국 활동가들의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이 4일 정치를 넘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만들기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노먼 뉴라이터 국장은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When you're making sure that those seismometers work, people recognize something different. You're having an impact on those.
뉴라이터 국장은 북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무엇을 추출하거나 지진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때 그들은 색다른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당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달려와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학회인 미국과학진흥협회는 평양에서 국제학회를 열고 영국인 과학자들과 백두산 지질 조사에 나서는 등 지난 2007년부터 북한과 과학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처음 시작한 구호단체 Feed the Children의 코리 고든 씨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여러 번 방문해 학생들을 만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And listening to them talk and ask the questions that they ask is very intriguing simply because by the nature of the question.
고든 씨는 매우 똑똑한 그 북한 학생들이 내게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질문 자체를 통해 생각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들이 과거에 믿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도 다른 어느 나라 교수들보다 미국인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told that we will not be allowed to have all of the American teachers that we would like to have.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미국인 교수들을 원하는 만큼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안다며 미국인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교수들은 쌀쌀한 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World Vis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many Americans, including myself, to visit the country and to live in the country.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랜달 스파도니 씨는 많은 미국인들이 월드비전 소속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북한에서 상주한 사례도 있었다며 그들은 북한 주민들, 공동체와의 오랜 교류와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가 확립되고 미국인들과 북한인들 간 연결고리가 생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북한 당국자들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나토 국방장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응해서 러시아 접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조직에 가담했다가 도망 나오려던 중국인 대원 3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감염자가 다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유럽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접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병력을 어느 정도나 증강할 예정입니까?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에 따르면 러시아 접경 인근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1만 3천 명에서 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요.
네.
또 5천 명 규모의 새로운 초신속 대응군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응하고요. 또 최근 러시아의 도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동부 유럽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방어 태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네.
나토는 지난해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면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했었는데 이번에 그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초신속 대응군도 창설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예, 전부터 신속 대응군 증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할 것이라고 확인을 한 셈인데요.
네, 수치까지 밝히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한 그 방어적 조치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을 언급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나토의 이런 조치들이 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신냉전 시대를
네.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질문이 나온 데 대한 답변으로 그런
예.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순전히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한 이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워싱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특히 미 상원에서는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 우크라이나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는데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는 미국이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고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이제 논란이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이 무기 지원을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동부의 친러 반군들이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계속 지원받기 때문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특히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전 사태가 최근에 더욱 악화되면서 서방으로부터 첨단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도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포로셴코 대통령도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반군 세력은요, 사실 지난해 가을에 수세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더욱더 첨단 무기, 지대공 무기들을 공급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평화협정이 결렬된 후에 점령지 확장을 선언하면서 정부군 지역에 대해 새로운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입장을 들어보면 그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가 과거에 그 외교적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튼튼한 안보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네.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친러 반군들이 반군을 이제 러시아가 친러 반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서방 세계에서 무기를 지원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그동안 이 무기 지원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반대라기보다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현 단계에서 무기 지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네.
두 나라가 이런 입장을 밝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요, 오늘 연두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평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이라는 바탕 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두 정상이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악화되고 있고요. 또 이 두 정상의 제안을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러시아도 두 정상의 방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모스크바 방문 계획을 확인하면서 세 나라 정상들이 최근에 급격히 악화된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다. 네, 밝혔습니다.
네, 마침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케리 장관은 러시아의 최근 공세적인 우크라이나 개입을 좌시할 수는 없다면서
네.
그동안 미국의 지금 무기 지원 가능성 검토 또 제재 추가 제재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국무부는 또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의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1,640만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인도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해에만 이미 우크라이나에 3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고요. 또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한편 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 아닙니까?
네.
하지만 케리 장관까지 포함하는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ISIL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잔인무도하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ISIL 얼마 전에 그 일본인들을 처형했었는데 이번엔 중국인 3명을 처형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ISIL이 앞서 일본인 인질들을 처형한 것처럼 중국인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붙잡아서 살해한 것은 아니고
네.
스스로 ISIL에 가담했다가 빠져나오려던 중국인 대원 3명이 이제 ISIL에 적발돼서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다 그래서 처형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처형이 이뤄진 게 언제쯤입니까?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인데요. 기사가 인용한 쿠르드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ISIL이 지난 6개월간 120명의 조직원을 처형했고
예.
여기에 중국에서 온 3명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조직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지난해 9월에 처형이 됐는데 시리아로 들어가서 ISIL에 가담했다가 실망을 하고 다시 터키에 나와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네. 적발이 돼서 ISIL에 의해 총살됐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두 명도요 지난해 12월에 탈영 혐의로 11명의 다른 외국인 대원들과 참수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럼 ISIL에 그동안 가담한 중국인이 얼마로 추산되고 있나요?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지난해 12월에 말레이시아 언론이 중국인 300명이 동남아를 거쳐서 ISIL에 가담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요.
네.
당시 환구시보도 이와 관련해서 ISIL에 가담한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 분자들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는데
예.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소수 위구르 종족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를 이제 믿고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환구시보의 이 중국인 ISIL 처형 관련된 이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중국은 모든 행태의 테러에 반대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포함한 모든 테러 세력에 맞서고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이 앞서 말씀하신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요.
네.
중국 당국이 위구르 자치구 또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중국 위구르 자치구는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중국 본토와는 아주 이질적인 곳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또 중국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거나 또 폭탄 공격 등의 테러로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ISIL이 최근에 일본인 인질 석방 조건으로 미화로 2억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었고 그동안에도 인질 거래로 수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요. 현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고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가 이미 초안을 작성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는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안에는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ISIL이죠. 테러단체들에게 몸값을 주거나 또 이들로부터 석유나 골동품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압박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러시아도 내부의 그 체첸 독립군이랄까 그런 이제 테러로 규정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유엔에서 앞서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안보리에서 네.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주는 것을 막자는 결의안이 채택됐었고
예.
또 7월에는 테러범들이 탈취한 석유를 구매하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는요. 러시아의 이번 초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또 중국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이 회람을 했으면서
네.
비상임이사국들에게도 곧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테러단체에 몸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지불할 경우에 몸값을 노린 추가 납치나 인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하지만 네. 몸값 지불에는 반대하지만 인질 맞교환은 그동안 이제 해왔죠. 하지만 프랑스 등은 자국 인질 구출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ISIL 등의 몸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ISIL도 이런 몸값으로 최소한 3,5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이상을 최근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한편 ISIL은 이런 몸값 외에도요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전지대에서 생산한 석유 등을 암시장에서 팔아서 막대한 테러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네.
그동안의 서방 국가들은 터키와 시리아에서 이들의 석유를 구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한반도 시각 11시 49분을 막 지났습니다. 에볼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실 WHO는 지난달만 해도 이 서아프리카에서 주간 신규 에볼라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이제 내려갔다면서
네.
에볼라 확산이 한풀 꺾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감염이 집중된 시에라리온과 기니, 라이베리아에서 지난주에 다시 신규 감염자 수가 12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나바로 유엔 에볼라 대책조정관은요. 전체적인 에볼라 대응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에볼라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4월과 5월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우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기를 앞두고 이 에볼라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을 배가해야 한다고 우려했는데 아무래도 이 전염병 확산이 용이한 우기에 이 에볼라 사태가 다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도 에볼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지 주민들의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WHO 관계자들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 기니의 한 부족 마을에서 이 에볼라 사망자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시신에 손을 얹거나 시신을 만지고 나서 11명이나 새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여전히 이제 이 우주복처럼 생긴 이 세균 차단복을 네. 입고 의료 활동을 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 주민들도 많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WHO는 현지 정부에 이런 이 에볼라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도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뷰어인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우주 역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와 개성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6도 되겠습니다. 함경도 봅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 라진 선봉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구름이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2도. 함흥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8도. 강원도 원산 역시 맑겠고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량강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삼지연은 내일 오전에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구름 많고 북부 산간과 함경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흐려져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곤이었고요. 뷰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민간인 90여 명을 또다시 살해했다고 카메룬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사 치로마 바카리 카메룬 정부 대변인은 약 500명의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포토콜 마을을 습격해 기독교회와 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이지리아 감바루에서 차두군에 밀린 보코하람이 국경을 넘어 포토콜로 다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드의 지원을 받은 카메룬군은 어제도 포토콜에 침투해 주민 70여 명을 살해한 보코하람을 격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보코하람을 소탕하기 위해 7,500명의 다국적군 병력을 나이지리아에 파병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독일 미넨에서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달 있었던 두 차례 만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오는 3월 24일까지 이란 핵 문제에 관한 기본 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에 앞장서온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주 해당 법안 처리를 3월 24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찾았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1,64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타이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현재 실종자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어제 긴멘섬으로 향하기 위해 타이베이 송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교량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구조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합니다. 린티밍 타이완 민간항공청장은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물살이 거세 사고기 잔해를 완전히 인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사고기의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회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사우디 왕족이 자금 지원 등을 했다고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전 요원이 주장했습니다. 알카에다 전 요원 자카리아스 무사우이는 어제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명한 사우디 관리들이 알카에다를 도왔다고 변호사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우디의 전직 정보수장인 투르키 알파이살 왕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무사우이는 전했습니다. 무사우이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워싱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파견된 외교관을 만난 일이 있다며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격추시키는 음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사우디 대사관 측은 무사우이는 그의 변호사들조차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400일간 수감돼 있다 추방된 알자지라 방송의 피터 그레스트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해외 뉴스를 취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그레스트 기자는 오늘 자신의 고향 마을 브리즈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